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꿈이 임하면, 꿈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꿈이 주어지게 되면 동시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꿈이 임하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지만 고난이 함께 따른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따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꿈을 원치 않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뭡니까?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장차 올 영광, 장차 내게 임해 주어질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장차 내게 주어질 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이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서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게 되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절망의 사람으로, 분노의 사람으로 끝장내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인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탄이 기대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그냥 죽으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의 인격이 처절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분노의 사람으로 끝장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고통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조롱을 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 이거죠. 내려와 보라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어떻게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주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인 인간, 인간이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사건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두두둑 못 빼고 내려와서 기싸대기 한 대 때리고,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죽어라,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두둑 못 받고 엘리엘리 라마 사막대니 했으면 여러분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인격이 흔들리질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세상의 기대와 상식을 뒤엎는 말을 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아, 저 사람 지금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로 가득 찰 거야. 이게 세상의 기대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어떤 일을 당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거야. 이게 세상의 기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여러분, 그러한 반응, 그 반응에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사탄이 절망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찌그러지지 않는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잘 아시죠? 잘 알죠?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좀 반응 좀 하세요. 알면 뭐 알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무엇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그냥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됐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뭐 때문에? 아, 대답해 보세요. 저는 뭐 어려운 질문 안 해요. 뭐 그냥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꿈을 잘 해몽해서, 꿈을 잘 풀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꿈 하나 잘 풀었다고 해서, 아니 여러분 최대 강국인 그 애굽의 그 왕이 지금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갇혀 있는 한 히브리 젊은 청년을, 죄수인 청년을 애굽의 총리로 삼겠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지혜가 있다는 사람,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다 불러서 들어보는데, 설명하고 들어보는데 마음이 시원치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바로 왕의 신하 가운데 이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요셉의 꿈 해몽과 그래서 그 인생의 도움을 받았던 신하가 2년 만에 요셉을 생각을 해요.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도 답답해하니까, 왕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있는 청년이 있는데, 젊은 친구가 있는데 한번 불러서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하도 답답하니까 요셉을 불러드려요. 여러분, 요셉을 불러드리면서 바로 왕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바로 왕이 생각하는 요셉, 이 청년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청년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칼을 갈고 있는 내가 여기서 풀려나기만 하면 나를 여기에 집어넣은 사람 내가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분노로 가득 찬 칼을 갈고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앞에 선 이 청년의 얼굴을 보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와 이 표현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뭔가 이 바로 왕을 감동시키는, 바로 왕의 그 마음을, 영혼을 뭔가 감동시키는 이 놀라운 이 모습,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사람, 여기서 감동이 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그러한 인생을 기대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는 이 요셉의 모습,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죠. 힘든 일을 겪을 때 나는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꿈으로 시작을 했지만 갈등과 미움, 배신감, 그의 30년의 인생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경쟁과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형제들의 증오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어져서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요. 형제들은 요셉을 버려요. 나를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그렇게 애걸하고 가는데 그냥 형제들은 그를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11년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 유혹을 단호히 물리쳤고 그 대가로 감옥에 던져집니다. 삶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되는가 싶었는데 더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이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돌보아 줍니다. 도와줘요. 그리고 뭡니까? 그들에게 잘 되면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나를 좀 풀려나게 해 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그런데 잊혀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2년을 보냅니다. 17살의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 버림을 당하고 13년간 노예와 죄수로 살아가요. 그런 그가 30세의 나이에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가 됩니다. 구덩이에서 궁전으로 옮겨져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찌그러지지 않는 요셉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진행이 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란 그 존재 자체가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숙함으로써 주위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은 되었지만 존경의 대상이 못 된다면 그것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성공만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성공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그의 성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어.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성품이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더러운 성질이 변해요. 변해요. 걸핏하면 싸우려 들고 핏대를 올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매사에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가 안 믿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 옆에 가면요, 편안함이 있어요. 편해요. 감동이 있어요. 속을 확 긁어도 씩 웃어요. 잘 믿는 사람은요, 누가 발을 밟으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제 발이 당신 발 밑에 꼈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저는 오늘 우리가 요셉으로부터 닮고 싶은 이 세 가지 성품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배워야 될 요셉의 성품이 뭡니까? 그는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요. 자, 창세기 39장 한번 보십시오. 39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9장 4절과 5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은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고 그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일 맡기지 않습니다. 뭐 시간 많다고 해서 나 시간 많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절대 안 불러요. 네. 일은요, 일하는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면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은 일하는 사람에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맡겼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사나 여러분의 주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신뢰하고 결정권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키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직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절대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에 성경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일하는 시간에 큐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하는 모습에서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요셉의 일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서, 요셉이 뭐 성경을 묵상하는 모습에서, 기도하는 모습에서가 아니라 요셉이 일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까? 자, 일주일에 평균 여러분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여러분 몇 시간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오늘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나눔하는 그러한 시간, 뭐 주중에 뭐 같이 또 모여서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 그 시간 다 합쳐봐야 여러분 평균 20시간도 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40시간, 여러분이 일하는 40시간,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주를 위하여 나는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3분의 1을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여기에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풍기는 그 향기가 다른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하여.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직장이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백불 받는 자리에 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불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 지금 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백불 받는 자리에 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백불어치 일을 하고 그저 내가 이런 일이나 할 사람인가, 내가 투덜거리고 원망이나 하며 살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백불짜리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천불어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불의 어치의 능력을 해낼 때 사람들은요 그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그런 자리가 났을 때 그 사람을 스카우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내 일에 복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가정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공동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단체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단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팀에 들어가면, 내가 새가족팀에 들어가면, 내가 뭐 친교부서에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그 부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부서가 복을 받게 되는 것. 저는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시죠? 예? 초대교회 다니세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청년들이 청년교회를 다녀요. 청년부교회를 다녀요. 초대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많은 청년들이 보면 청년부교회를 다녀요. 예.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은 초대교회에 여러분은 성도예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부 교회만을 다니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청년부 교회를 다니니까 청년이 아니다 싶으면 교회를 떠나요. 초대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청년부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니죠. 여러분 청년부에서 여러분이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이 교회의 중요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년부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더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복을 받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요셉의 성품이에요. 형통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요셉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과 정직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과 정직성을 지켰어요. 자,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요셉의 외적인 용모도 상당히 준수했다 그래요. 준수했대요. 제가 권준 아닙니까? 준수했대요. 준수했다는 것은 정말 잘생겼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요셉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 또한 청년의 나이에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온 인생이에요. 꿈도 잃어버렸고 힘들고 어려운데 양심이 무슨 상관이냐? Who cares? Who cares? 아니 세상은 거꾸로 가는데 무슨 도덕과 양심과 정직성이 필요하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인의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나. 왜? 이 사모님에게 잘못 보이면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거절할 경우 그의 미래가 아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거절을 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죄라는 거는 이게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예. 죄에 한번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블랙홀이에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 뛰쳐나갈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죄는 여러분, 거기서 내가 뭐 죄와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나가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 자리를 떠나고 보는 거예요. 네. 거절한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잘된 것만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잘된 것,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다가 세상이 볼 때 실패한 것도 하나님에게는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겉옷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선한 양심과 정직성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양심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파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요, 이 공동체의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죄가 여러분 공동체의 부흥을 막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삶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렇지만 거기 그 상황 속에서 선한 양심과 정직성을 지켰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요셉의 성품이고 형통의 성품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성품이 뭐냐면 이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어요. 자, 창세기 45장 말씀인데요, 45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감옥에 던져졌는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0년간 그의 삶은 비탈길로 치달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라도 되면 좀 낫겠는데 이게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여러분 그런 억울함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인데 이게 뭡니까? 언제 내가 꿈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에게 주신 꿈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생각지도 않아. 분노의 사람으로, 찌그러진 인생으로 마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끈질긴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의 꿈은 그를 노예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정직성은 그를 감옥으로 내몰았어요. 다른 사람을 섬긴 일은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분노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분노와 어울리지 마세요. 분노와 어울리지 마세요. 제 얘기라 좀 죄송한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전을 계획하고 땅을 땅을 구입해서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땅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켓에 나와 있는 그 땅을 가서 보면 땅이 좋으면 우리가 페이하기에 어려운 그러한 땅이고 또 땅이 값어치가 싸면 이 값이 싸면 이게 하자가 많고 그래서 이게 마켓에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우리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땅이 좋으면 값이 너무 비싸고 값이 싼 곳은 또 땅이 너무 하자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그 땅을 한번 찾아보자. 마켓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한번 땅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땅을 찾아 나섰어요. 땅을 찾아 나섰어요. 네. 땅을 찾아 나섰는데 이게 운전을 하고 다니면 이게 땅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 당시에는 뭐 구글 맵 뭐 이런 게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2000년 1월 뭐 2000년 2001년 이때는 아직 그런 게 잘 안 돼. 운전을 하고 뭐 지도를 보고 찾아가고 하는데 이게 잘 땅이 안 보여요. 근데 한 가지 지혜가 딱 들더라고요. 지혜가 우리 교회에 그 파일럿이 있었어요. 파일럿 라이센스가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하고 4인승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 창공을 날랐어요. 시애틀 창공을 딱 나르니까 이게 땅이 다 보이잖아요. 빈 땅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를 찍었어요. 몇 개를 하나님이 저쪽을 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찍고 이제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땅을 찾아가가지고 이 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땅 팔라고 주인한테 땅 팔라고 이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동양 사람이 나타나서 땅 팔라고 그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명함을 주면서 땅을 팔 생각이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고. 네. 그랬는데 한 3주 지났는데 우리 에이전트에게 연락이 왔어요.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네.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한번 담임 목사를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없잖아요, 보통. 아니,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뭐 한국도 그렇지 않은데, 예? 땅을 팔고 싶으면 이제 에이전트끼리 서로 이제 협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되면 그냥 사인하고 그리고 이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뭐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한번 담임 목사를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 주인이 땅을 팔 마음이 있나 보다. 그래서 주인을 만나면 내가 쫙 비전을 설명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땅을 팔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 정말 이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이 될 건지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막 열심히 생각하고 뭐 외우고 뭐 하던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만나기 며칠 전인데 또 연락이 왔어요. 또 연락이 와서 뭐라 하냐면 자기 집에 좀 왔으면 좋겠대. 자기 집으로. 네.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또 자기 집까지 갑니까? 근데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땅이 필요하니까 찾아 가야죠. 사야죠. 가야죠. 네. 그래서 에이전트하고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차를 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네. 그 주인집을 찾아갔어요. 주인집을 찾아갔는데 이제 찾아가서 딱 내렸는데 그래서 띵동해서 이제 보니까 Hi, how are you? 그리고 뭐 이렇게 잠깐 인사하면서 이제 방에 이렇게 그 거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뭐 잠시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한 몇 분 안 지났는데 자기 바쁘다고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달래요. 아니 그러면 땅을 팔 건지 안 팔 건지 땅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팔 건지 안 팔 건지 대답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뭐 이렇게 잠깐 인사하다가 자기 미안하다고 자기 지금 바빠서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열이 나는데 열이 나면서 이게 열이 올라오는데 말이죠. 네. 무슨 이런 인간, 이런 X가 다 있나 말이죠. 아니, 바쁘면 지만 바쁜가? 나도 바쁜데, 여기까지 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말이죠. 땅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 인생을 좀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가르쳐야 되겠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어떡해? 하면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마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딱 일어나서 한마디 하려고 딱 다가가서 이렇게 한마디 딱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어깨를 탁 붙잡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서 뭐 God bless you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막 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바이 하고 그냥 차 타고 나왔어요. 차 타고 돌아오는데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아니 무슨 그 상황 속에서 God bless you입니까? God bless you. 한마디 했어야지. 네? 당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God bless you 하면서 차 타고 오는데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이러나 말이죠. 네? 잠을 자다가 말이죠. 새벽에 열이 뻗쳐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응? 막 그 인간을 생각하는데 막 속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한마디 했어야지. 지금이라도 전화 걸어서 한마디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새벽을 이제 지나고 아침을 맞이했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에이전트 전화가 왔어요. 에이전트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냐면 그 주인이 땅을 팔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것도 생각지도 못하는 값에. 땅을 팔겠다고 결심을.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땅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땅을 팔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결심했다고 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에이전트가 저한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아서 땅을 팔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내가 내 평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내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와 어울리지 마세요. 분노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축복하면 그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의 총리로 우뚝 섭니다. 제가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요, 바로에 의해서 바로 총리가 되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요셉의 성품이요 형통의 성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당신이 하신 말씀에 따라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에요. 요셉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그는 내일을 준비했어요. 아마 구약에 나오는 욥과 같은 고백을 요셉이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둘 겁니까? 우리는요 이 길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지금 모르지만, 나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자신의 꿈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형들은, 사람들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의 꿈은 이제 끝난 거야. 너가 그렇게 꿈꾸는 자인데 너 꿈은 끝난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과 정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점점 뭐예요? 애굽의 궁중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여러분 꿈의 반대입니까? 아닙니다. 꿈을 향한 직행 코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는 지혜를 소유하십시오.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계절에 이르렀든지 그 상황에서 우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시다.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정직함과 선한 양심을 지킵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노예에서 총리로, 웅덩이에서 궁전으로 옮기십니다. 요셉은 버림을 받았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옷은 잃어버렸지만 선한 양심은 잃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믿음은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성공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성품에 있어요. 원수마저도 용서하는, 원수에게마저도 축복을 베푸는 그 성품.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을 가리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한 것과 정반대로 또 진행이 될 때,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잘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찌그러지지 않는 성품. 네. 어떻게 그 성품의 소유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고백하세요. 성령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맡기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을 성령님께 양도하고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로 여러분을 세워 가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찌그러지지 않는 그러한 성품, 그 요셉의 성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실하게 그리고 선한 양심과 정직성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그리고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으로 들려 주옵소서. 너는 그냥 떠내려가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마감할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마다,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성령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또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어진 일에 성실히 책임을 다하며 선한 양심과 정직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청년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커뮤니티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